네, 안녕하세요. SK증권의 이재규입니다. 오늘도 우리나라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컸는데 어떻게 뭐잘좀 하고 계신가요? 지금 시장이 굉장히 큰 양극화에 놓여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 보시면은 오랜만에 전력기기 같은 경우도 낙폭이 좀 나왔고요. 또 2차 전지랑 제약바이오 쪽에도 이제 이벤트들이 좀 만들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경제 방송을 많이 보시면, 우리 유튜브도 마찬가지지만, 요즘에 이제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나 뭐 MLCC라든지 기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저도 오늘 그 이야기를 하긴 할 겁니다. 다만 다른 섹터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드려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자료를 보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결정적 한 수는 제가 오늘 결정적 한수, 화면 잠깐 보면서 말씀드려보자면, 오늘 결정적 한 수의 키워드는 변동성입니다. 죄송합니다. 변동성인데, 우리 시장이 정말 많이 변동성을 보이는 것 같아요.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종합주가 지수가 꽤나 많이 밀렸었죠.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다만,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땐 우리나라 코스피가 양봉 전환이 됐습니다. 또 이제 죽다 살아나면 굉장히 강해지기 때문에, 일단 코스피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장 초반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낙폭이 굉장히 심했는데, 마이너스 5.8%까지 밀렸다가 아랫꼬리가 좀 달려줬죠. 그래서 이제 변동성이 크다라는 것은, 등락이 크다라는 거죠. 많이 올라갈 때도 있고, 많이 빠질 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를 오랫동안 안 하셨던 분들, 오랜 기간 하지 않으신 분들, 그러니까 작년부터 올해까지 경험하시는 분들이나 올해 연초부터 주식 매매를 시작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시장이 원래 이렇게 뭐 종합 주가 지수 기준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이 뭐 2%씩, 3%씩 이렇게 움직인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몇년 전만 하더라도 코스피가 1% 움직이고 2% 움직이면 우리가 많이 움직였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만큼 지금 시장 자체의 변동성이 커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에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죠. 근데 저는 이 리스크 관리를 할 때는 비중 조절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변동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변동성에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지, 사실 변동성이 클때 약간의 확신이 있다면 수익 내기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변동성이 커 가지고 오늘처럼 뭐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가 5%씩 6%씩 밀려버리면 매수하면 되니까, 무조건 올라갈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이라든지 나만의 분석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 수익 내기에는 변동성이 나와주는 게더 좋아요. 근데 이제 또 막상 시장이 밀리고 종목이 밀리다 보면 괜히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종목을 계속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장 초반에 좀 올라가는 종목들 따라 들어갔다가 또 반대로 이제 변동성이 하방으로 내려올 때는 또 손절도 빠르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종목을 계속 바꾸면서 회전율도 높아지고, 이렇게 되면 또 수익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데,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는 전 오히려 좀더 지켜보는 형태의 매매를 하시는 게 좋고, 내가 지금 충분히 수익이 나 있다라고 한다면 주식 비중을 조금 줄여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제가 조금 있다가 공개할 저의 포트폴리오에서 주식 비중을 많이 줄이진 않았습니다. 거의 줄이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어쨌든 변동성이 큰 현재 시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기본적으로는 변동성이 큰 시장이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미증시 정리하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뭐 다우존스 좀 올라왔고요. 뭐 나스닥이나 S&P 500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좀 덜했고, 뭐 유가 같은 경우는 많이 하락을 한 상태에서 되반등이 좀 나왔죠. 그리고 뭐 달러 원 환율 같은 경우도 1,508원. 지금은 변동성이 좀 나왔습니다. 변화가 좀 나왔죠. 그리고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4.48%. 오늘 아침 보니까 4.5% 다시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매크로가 살짝 안 좋아졌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은 변동성입니다. 변동성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월별 일평균 장중 변동률입니다. 올해 1월달 같은 경우는 2% 정도의 변동성이 나왔고요. 지금 5월달 같은 경우는 4.68% 정도의 변동성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제가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변동성이 큰 겁니다. 작은 기업도 아니고 종합주가 지수 자체가 이렇게 변동성이 나온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오히려 지금 이런 시장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매수를 해놓고 놔두시는 분들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시장이 그래도 우상향할 거야, 우리나라 시장이 만 포인트에 들어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더 수익이 내기 편한 시장이고, 전반적으로는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에서는 트레이더들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죠. 매매를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변동성이 많이 커져 있기 때문에 장 초반에 변동성이 크게 나오면서 많이 밀렸을 때, 예를 들어가지고 매크로가 안정이 되고 있는데 시장이 너무 많이 밀립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증시가 마이너스 0.1% 밀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갑자기 마이너스 5%까지 밀려요. 그러면 그때는 변동성이 크게 나왔죠. 하방으로 크게 나왔습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그럴 땐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도 노려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상방이든 하방이든 많이 움직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액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커져 있다는 부분, 그리고 거래대금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내용들이 있죠. 지금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도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작년과 비교해보면 정말 압도적으로 많이 늘어났는데 지금 5월달 들어와서는 더 많이 늘어났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많이 커졌다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뭘 정리해드릴 거냐면, 이게 되게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연간 기준으로 80%가 올라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27%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스피가 훨씬 더 좋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약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좀 더 우리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아 죄송합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948개의 종목이거든요. 948개인데 이 중에서 하루 거래 대금이 100억이 안 되는 기업이 전체 기업 중에서 73%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하루에 1일 거래 대금이 10억이 안 되는 기업이 전체 기업 코스피 상장사 중에서 43%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제가 간혹 가다가 이제 시가총액 상위주들을 매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뭐 코스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도 코스닥을 만약에 매매하실 거라면 시총 상위주들을 매매하셔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 같은 경우도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이것도 역시나 양극화를 표현해주는 수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이제 지난 4월 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체 시장에서, 전체 시장이 아니라 코스피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거래대금이 비중 자체가 31%였다라고 해요. 근데 이번 달 들어선 42%까지 늘어났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자금이 한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 발생을 했을까라고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 ETF입니다. ETF가 대형주 단으로 자금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데, 그런 변동성이 크게 나오면서 일평균 거래 변동률이 장중에 4.6%까지 커져 있는 상황에서 대형주 쪽으로 몰린다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코스닥 기업을 매매한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는 코스닥 150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군들을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양극화되어 있는 수급들이 코스닥과 코스피 상대적으로 나오는 부분도 있지만, 코스피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과 그 아래 종목들 간에도 이런 거래대금의 괴리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다.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변동성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고, 변동성이 많이 나올 때는 어떻게 보면 매매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는 투자와 매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투자의 관점이 아니라 매매의 관점으로 본다면 반드시 변동성이 나와야 돼요. 변동성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그 변동성이 나오지 않으면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오고 변동성이 나오는 기업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매매 접근을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대형주라는 거죠. 코스피도 마찬가지,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3년 전부터, 4년 전부터, 5년 전부터, 혹은 10년 전부터 주식 매매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대형주 말고 중소형주에 대해서 내가 연구를 많이 해서 매매를 하셨던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은 내가 매매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좀 쉽게 표현을 드리자면 단타 매매를 하거나 스윙 매매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대형주 위주로 보시는 게 맞다. 그러니까 ETF에 대한 비중이 너무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용해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대형주 위주로 보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그러면서 쭉쭉쭉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 화면 잠깐 보겠습니다. 매크로 수치 확인. 뭐 달러 원 환율 그리고 WTI 넣어놨고요. 요거 이제 차트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달러 원 환율 같은 경우는 살짝 안정이 되고 있고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도 안정이 좀 되고 있죠. 오늘은 우리나라가 장 초반에 글로벌 시장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하나 좀 부각됐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추가적으로 또 뭐가 있었나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매파적 금리 동결이 있었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변동성이 나왔는데 매크로 같은 경우는 가장 좋았을 때보다는 조금 악화됐지만 크게 훼손되진 않았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는 우상향을 좀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좋고요. 제가 말씀드리다 보니까 준비했었던 페이지 하나를 제가 안 가져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변동성에 대해서 설명드렸었던 몇몇 가지 수치들만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매크로 수치는 살짝 오늘은 악화됐지만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오늘 제가 이제 장중에 수급 변화가 좀 체크가 돼가지고 준비를 하나 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거 좀 특이해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매번 결정적 환수 코너를 통해가지고 인사이트를 마지막에 정리를 해드리죠. 여기 이렇게 보시면 제가 마지막에 인사이트라고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거든요. 여기 매번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인사이트 지난번 방송했을 때 제가 왜 이렇게 오랜만에 방송 하나 했더니 이번 주 월요일에 방송이 없었네요. 지난주 목요일에 방송했을 때 내용이랑 거의 비슷해요. 뭐 AI 반도체 신고가 가능이라고 적어놨었고 뭐 매크로가 추가 개선 여부 확인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제가 인사이트를 적어놓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다 라는 내용들은 많이 적어놓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변동성이 오늘도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크게 나왔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주도 섹터를 계속해서 반도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를 여전히 보유하실 필요가 있는데 오늘 굉장히 특징적으로 제가 생각이 됐던 게 뭐냐면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에 대한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보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이렇게 제가 마우스를 뱅글뱅글 돌리고 있는데 지금 이게 53조예요. 53조. 지난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53조 매도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 달러 원 환율이 좀 안정이 되면 개선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지난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의 매도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추가적으로 이제 특징적이었던 부분이 뭐냐면 오늘 코스닥 굉장히 많이 밀렸거든요. 근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코스닥을 또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3천억 넘게 매수를 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난 한 달 동안 1조 7천억 정도의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장중에 좀 보다가 이걸 왜 캡처를 했냐면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게 좀 특징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당시에 캡처를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주도 섹터는 반도체랑 코스피입니다. 근데 오늘 장중에 한 10시, 1시 좀 넘어가면서 여기 이제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빨간색이 외국인이거든요. 외국인이 이제 코스닥에 대해서 요건 이제 코스닥 시장에 대한 뭐 시간별로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1시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들을 많이 받아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내일부터 이제 코스닥이 올라갑니다라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요런 변화가 사실 지난주부터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도 섹터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반도체가 코스피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에서 70%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도 있고 SK하이닉스도 있지만 그 밑에 있는 소부장 기업들도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코스피에서는 60%에서 70% 정도가 반도체 기업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20% 정도가 반도체 기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연초에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코스피와 코스닥이 올라온 이 괴리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합당하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다만 지금 수급 변화가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수급 변화가 장중에 있었고 저는 이거 보면서 오늘 종가까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고 코스피가 반등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코스닥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역시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장후반부에 또 한 번 돌려 세웠죠. 그러니까 죽다가 살아나면 전 더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여전히 강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코스닥도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그리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이었나요? 제약바이오가 지난주 금요일이었나요? 제가 요즘에 좀 왔다 갔다 해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약바이오가 한번 강하게 올라온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제약바이오에 대한 비중 확대를 저는 고려하고 있다. 그래서 비중 확대를 하는 날이 있다면 제가 결정적 한수에서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뭐 방송 끝까지 들어보시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요 뉴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요거 지금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국민연금의 170조 매도 폭탄이 터지나. 요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이번에 결정을 하게 되면 2030년도까지는 변경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좀 퍼센테이지를 높여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뭐 요거 지정학적 리스크 잠깐 나왔었죠. 그래서 유가도 잠깐 올라오고 환율도 변화가 좀 있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바로 섹터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바로 섹터로 들어가서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2차 전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해서 2차 전지, 오늘 LNF도 굉장히 좋았고요. 2차 전지 굉장히 좋았고 무라타를 제가 장중에 한번 캡처를 했는데 장중에 이렇게 좀 올라오더라고요. 무라타는 이제 삼성전기와 MLCC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원래는 무라타가 약간 독보적으로 앞서 나갔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삼성전기도 가동률이 많이 올라오면서 꽤나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2차 전지와 MLCC 그리고 반도체 쪽이 변동성을 많이 보였다. 반도체는 제가 마지막에 넣었어요. 방송 들어오면서 막 넣어놨는데 반도체가 역시나 좀 살아나는 모습들이 나왔고 오늘 이제 뉴스를 따져보자면 이런 뉴스가 있었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의 DTE 에너지와 2조 계약을 체결했다. 2조 4천억, 그죠? 2조 4천억? 맞아요. 2조 4천억 계약을 했는데 이게 제가 조금 더 찾아보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그 미국 쪽에서 AI와 관련되어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그 프로젝트 이름이 스타게이트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불과 몇 달 전에도 스타게이트 이야기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 스타게이트에서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데 미시간 쪽에서 전체적으로 유틸리티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가 요 DTE라는 기업이라고 해요. 근데 이 DTE가 그 스타게이트에 대해서 일부 공간에 대해서 일부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요 DTE 에너지가 담당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납품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AI 데이터 센터 쪽에 대한 실질적인 ESS 쪽에 대한 매출이 잡히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AI라는 큰 생태계 안에 에너지 솔루션이 들어갔다라는 평가를 해 준다면 상방 여력이 좀 더 남아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했었던 이야기, 제가 여러분들과 많이 나눴었던 이야기들은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정부의 정책 수혜를 받을 것이다. 미국과 유럽의 정책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실제로 어떻게 보면 스타게이트 쪽에도 이제 포함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ESS 쪽에 대한 외형 확장에 대한 기대감, 여기 밑에 보니까 2.4조가 맞네요. 2.4조. 이게 이제 기간으로 우리가 나눠보자면 굉장히 짧은 기간인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2년짜리거든요. 2년에 2.4조 원. 2.4조 원이면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2.4조 원이면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기업이 지금 영업이익이 많이 나오는 기업은 아니죠. 우리가 분기별로 따져보자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작년 3분기 때 영업이익이 2,300억 정도가 나오거든요. 2,3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수주가 2조 4천억이니까 이게 2년짜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1년에 2천억 정도, 그 정도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조 정도 나오니까 1조에 15%에서 18% 정도 곱해본다면 1년에 2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추가적으로 붙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작년 3분기 때 2,3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잡혔는데 이 스타게이트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DTE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연간 2천억 정도 잡혀준다라고 하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이겁니다. 요 계약 공시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이제 ESS라든지 데이터 센터 쪽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 자체의 확장성에 대해서 우리가 점수를 준다면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이 보여준 이런 주가 흐름은 상징하는 바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가 장후반부에 제가 종목 몇 개 한번 보여드려볼까요? 제가 모든 종목을 다 보지는 못했는데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전고체 관련주도 오늘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주 잔고가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뭐 PNT 같은 경우도 양봉이 나오긴 했거든요.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그렇게 좋진 않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양봉이 나왔다라는 것은 2차 전지도 어느 정도의 하방 경직을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평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좋았다라는 말씀 드렸고 무라타, 뭐 IT 전기전자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죠. IT 쪽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제가 일단 2차 전지도 오랜만에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말씀 드려보자면 최근 미국에서 이 포드라는 기업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거든요. 포드라는 기업 아시죠?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처럼 완성차를 만드는 기업인데 요 포드가 지금 프랑스 전력공사가 있는데 요 전력공사가 이제 EDF라고 하거든요. 요 EDF라는 프랑스 전력공사에게 ESS 쪽에 대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포드 같은 경우도 ESS 쪽에 대한 사업 모멘텀들이 붙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ESS라는 산업 영역, 우리가 전력 저장 장치라고 하죠. 제가 굉장히 옛날로 좀 옛날이라기보다 한 10년 전으로 좀 돌아가 보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름이 되면 막 정전이 됐어요. 여름이 되면 정전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정전까지는 아니었고 뭐 전력난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당시에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라고 해서 에너지 관련 작은 기업들의 변동성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도 ESS라고 해가지고 전력 저장 장치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ESS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신재생에너지와 엮어서 많이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AI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지면서 AI 데이터 센터 옆에 붙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포드 같은 경우도 ESS 쪽에 대한 밸류를 가져오면서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다른 2차 전지 기업들에도 좋은 주가 상승의 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전력의 사용량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바뀐다라고 해요. 들쑥날쑥하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ESS의 중요도가 더 많이 높아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저는 상방 여력이 조금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자료 보시면 여기 이제 DT에너지랑 2년 동안, 2년이 맞네. 2년이면 2조 4천억에 2년이면 1.2조 정도 연간 잡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영업이익은 제가 계산은 못해봤는데 15%에서 18% 정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게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2차 전지 좋았고 개인적으로는 뭐 저희 회사의 의견은 아니고 저희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IT 전기전자 그죠? MLCC 쪽도 마찬가지고 기판 쪽도 마찬가지고 변동성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스마트폰이 처음 보급이 되고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을 때 그때도 이제 IT 부품주들이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거든요. 그게 2012년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14년 만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변동성이 많이 커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삼성전기라든지 LG 이노텍이라든지 기판 쪽에 대한 수혜를 받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고 오늘은 MLCC 쪽이 많이 이끌어줬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지금 이 투자 아이디어 자체가 OLED 기업 쪽으로도 많이 퍼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해봐요. 반도체 처음에 만들어져서 HBM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오늘 그러고 보니까 준비한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좀 빠르게 해야 될 것 같네요. HBM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반도체 쪽에 붙었고 그 다음에 전력기기 쪽이 붙었고 오늘 전력기기 조정 좀 나왔는데 전력기기는 좀 빠르게라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력기기 쪽도 붙었고 뭐 최근에 조선주들도 붙었죠. AI라는 트렌드 안에서 그리고 2차전지 같은 경우도 붙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가 확장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MLCC라든지 기판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보세요. 반도체 칩이 성능이 올라가더라도 여기에 대한 발열이라든지 오류라든지 효율성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기판이라든지 MLCC가 고사양화가 돼야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나가게 되면 유리기판이 여기서 또 한 번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근데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광학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도 변동성이 많이 나왔죠. 오늘은 좀 밀린 것 같은데 통신 장비주들, 광학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도 AI 데이터 센터 쪽에서 투자 아이디어가 확장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기판주들도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판에서 만약에 유리기판 쪽으로 넘어간다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유리기판 기업들도 있지만 이 기업들 대체적으로 과거에 디스플레이를 했었던 기업들이라는 거예요.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기업들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기업들은 한 번 정도는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IT 전반적인 쇼티지가 나올까? 쇼티지가 나올 수 있는 IT 전자 부품주들을 보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판 쪽에 대한 쇼티지 이야기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면 신기술 쪽으로는 유리기판 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쪽과 그 기술적으로 엮이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뭐 캠트로닉스라든지 LG 디스플레이 같은 기업들 한번 정도를 체크를 해보시면 이게 트렌드적인 변화가 AI 쪽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 아이디어의 확장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삼성전기도 많이 올라왔고요. LG 이노텍도 많이 올라왔고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보고요. 추가적으로 무라타 아까 장중에 얘가 마무리는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마무리도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뭐 삼성전기, LG 이노텍 이런 기업들도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제약바이오랑 방산조선 다 못할 것 같죠? 다 못할 것 같은데 일단 제약바이오 여러분들께 제가 좀 좋은 소식을 한 가지 말씀드려볼게요. 좋은 소식이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 이제 코스닥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입니다. 굉장히 미비한 변화예요. 저는 아직까지 제약바이오를 10% 정도 보유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더 매수하는 것은 한 번 더 양봉이 나왔을 때 저는 고려를 하고 있는데 여기 한번 볼게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지금 우리가 매매를 하거나 투자를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시장보다 좋은 종목군들이나 업종군들을 공략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좋은 것은 뭐니뭐니 해도 반도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제 제약바이오라든지 코스닥에 대한 비관론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요거를 잠깐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기 화면 잠깐 보시면 오늘 코스닥이 몇 프로 종가 마무리가 됐냐면 2.5%로 종가 마무리가 됐거든요.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2.5%로 코스닥이 종가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 여기 화면에 있는 것이 뭐냐면 코스닥에 있는 제약업종지수입니다. 제약업종지수가 오늘 몇 프로로 마감이 됐느냐? 마이너스 1.47%로 마감이 됐어요. 어쨌든 뭐 안 좋았던 것은 맞지만 코스닥 종합주가지수 대비해서 코스닥의 제약업종지수가 좋았던 것은 지난 한 달 동안 거의 없었어요. 근데 지난주부터 한 번씩 두 번씩 코스닥 종합주가지수보다 제약바이오가 견조하게 버텨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보면 뭐 당장에 올라간다라는 관점보다는 제약바이오라든지 코스닥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기술 이전도 굉장히 덜했고요. 추가적으로 후기 임상에 대해서 실패의 결과물도 좀 받아봤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기업의 신뢰도 이슈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이 많이 안 좋았는데 일단 그런 밸류들을 전부 다 반영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악재들이.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래도 상방에 대한 여력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코스닥 종합주가지수 대비해서는 코스닥 제약바이오 업종지수가 좀 더 견조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보유하고 계신다면 그래도 제약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을 아직까지는 좀 가져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요 FDA 신약 승인 건수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사실 FDA 신약 승인은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약간 신뢰도가 깎인 부분들이 있는데 가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얼마 전에 한올바이오파마라는 기업이 급등이 나왔죠. 그리고 지난주부터 이번주로 넘어온 과정, 이번주였나요? D&D 파마텍이 또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미비하지만 조금씩 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제약바이오를 반도체보다 더 사십시오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보유하고 계시거나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그래도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이렇게 보고 지금 뭐 방산 관련주들도 제가 좀 넣어놨고 추가적으로 조선도 넣어놨는데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 숫자를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숫자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오늘 전력기기가 많이 밀려가지고 제가 전력기기랑 살짝 비교를 해볼게요. 조선이랑. 전력기기랑 조선을 잠깐 비교를 해드릴게요. 오늘 뭐가 좀 밀렸냐면 LS 일렉트릭이 수주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좀 잘못 공시가 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수주 잔고에 대해서 뭐 18조에서 16조가 됐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변동성이 많이 나왔죠. 근데 기본적으로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AI 산업이 성장함에 있어서 가장 큰 병목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LS 일렉트릭이라든지 효성 중공업, 여러분 효성 중공업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굉장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미국 내에 유일하게 765kV를 생산할 수 있는 기지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미국 내에 유일하게 미국의 멤피스라는 지역에 효성중공업이 공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효성중공업이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거고, 이게 이제 변압기 기준으로 봤을 때 리드타임이 150주 정도가 나온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쇼티지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여기서 낙폭이 좀 더 크게 나온다면, 지금 효성중공업이나 뭐 HD 현대 일렉트릭이 할 수 있는 이런 사업 구조를 전 세계적으로 할 수 있는 기업들이 10개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리드타임 같은 경우도 150주, 그리고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 미국 내 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밀려 내려왔을 때는 매수의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제가 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선이에요. 조선 지금 화면 잠깐 보시면 이게 이제 HD 현대중공업이죠. 오늘 많이 밀렸다가 반등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2026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전력기기가 업종 기준으로 봤을 때 115%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115% 정도가 상승을 했고요. 조선 쪽이 어느 정도 상승을 했냐면 13% 정도 올라왔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못 올라왔죠. 그러니까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밀림이 나올 때는 매수의 기회라고 보여지지만, 좀 더 내가 안정적인 자리에서 매매를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는 조선 쪽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PBR 기준, 업종 PBR 기준으로 봤을 때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9.2배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조선 쪽 같은 경우는 4.7배거든요. 방산은 5.3배입니다. 4.7, 5.3, 그리고 9.2배 정도 이렇게 좀 놓여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장성을 고려해보거나 쇼티지를 고려해본다면 전력기기도 굉장히 매력적인데, 일단 기본적인 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 조선주들 같은 경우도 이제 AI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준다면 상방 여력은 좀 더 남아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LNG 쪽에 대한 모멘텀, 군함 쪽에 대한 모멘텀 같은 경우도 조선주들은 많이 못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HD 현대중공업, HD 현대중공업을 만약에 보신다면 HD 현대마린솔루션이란 기업도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려볼게요. 제가 오늘 조금 시간이 있었어요. 오늘 제가 평소에는 뭐 고객분들이랑 상담을 하고 면담을 하느라 시간이 정말 없었는데, 오늘은 좀 시간이 있어가지고 자료들을 많이 모으다 보니까 너무 많이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6분 남았습니다. 근데 이게 자료를 말씀드리는 것보다 어쨌든 저의 인사이트를 정리드리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인사이트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제가 아까 방산도 말씀 잠깐 드린다 그랬던 것 같은데, 그죠? 빠르게 해볼게요. 어쨌든 인사이트 정리해보겠습니다. 죽다 살아난 반도체, 그죠? 근데 오늘 제가 전화 연락 받은 내용들 중에서는 반도체가 이제 조금 무섭다라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반도체가 무섭다는 분들이 계시면 오히려 좀 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도 섹터 같은 경우는 반도체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매크로 같은 경우는 살짝 오늘 안 좋아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게 다시 한번 개선되는지 여부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는 매크로가 많이 좋아질 것 같진 않다라는 말씀 드렸었어요. 그죠? 매크로가 많이 좋아지지 않더라도 사실 올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고 있습니까? 지정학적 리스크, 뭐 KV 캐쉬에 대한 이야기들, 터보 퀀트에 대한 이야기들 정말 많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전부 다 이겨내고서 지금 AI 쪽이 올라오고 있고, 오히려 그 투자 아이디어 자체가 확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삼성 SDS 같은 경우도 어제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AI 인프라 쪽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거든요. 결국엔 AI란 트렌드 안에서 무엇이 움직일지에 대해서 우리가 뭐 후속주들 같은 경우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주도 섹터는 AI 반도체라는 말씀 드리고요. 매크로가 다시 한번 개선될 수 있는지, 근데 매크로가 개선이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AI 쪽에 대한 모멘텀들은 여전히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현금 비중은 20%. 오늘 제 결정적 한수는 변동성 확대인데, 상방 하방이 모두 다 크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게 너무 불안하다라고 한다면 비중을 좀 조절할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결정적 한수 변동성입니다. 요거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래대금이 풍부한 상황이기 때문에 등락폭이 많이 커졌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변동성이랑 일맥상통하죠. 그리고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빠지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정도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무언가 시나리오를 구성할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언제든지 한번 정도는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밸류와 투심 그리고 수급이라고 제가 해놨는데 밸류와 투심은 뭐겠어요? 코스피. 밸류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필두로 해서 굉장히 좋고 투심도 지금 코스피로 많이 몰려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굉장히 부끄럽지만 수급이라고 넣어놓은 게 외국인들의 수급입니다. 근데 실제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밸류가 아니라 투심, 여기 이제 코스피에 몰려가 있는 이 투심들이 코스닥으로 좀 넘어와 줘야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기본적으로 코스피가 좀 더 좋은데 우리가 코스닥을 그러면 이제 내가 매도하고 완전히 넘어갈까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포트 보여드릴게요. 자, 지난주 목요일과 오늘 포트입니다. 변동된 게 뭐가 있나요? 현금이 5% 많아졌죠. 반도체는 여전히 30% 보유하고 있고 2차전지와 제약바이오 20%, 조선과 로봇 쪽은 20%, 항공소비 엔터. 요거는 제가 조금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전 항공주를 10% 가지고 있습니다. 엔터와 소비 쪽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줄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건 제가 다음번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반도체 주도 섹터 그리고 코스닥 쪽으로 많이 넘어왔고 조선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AI 쪽에 대한 트렌드가 좀 더 붙어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로봇 같은 경우는 뭐 현대차가 강하게 이끌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모멘텀들이 부여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공주는 뭐 대한항공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변동성이라는 키워드를 좀 준비를 해왔죠. 근데 이 변동성이 나올 때 사실 시장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거는 굉장히 좋은 기회거든요. 내가 우리나라 시장이 만 포인트 갈 것이다, 만 2천 포인트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밀리면 매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확신을 갖기에는 속도적인 측면에서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을 갖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변동성이 나오면 우리가 거기서는 비중 조절을 통해서 매매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굳이 우리가 종목군들을 따져보자면 웬만하면 대형주 위주로 보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코스피로 자금이 많이 몰려있는 것도 맞지만 코스피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로 많이 몰려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ETF 때문이다.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시장의 분위기가 좀 좋아져서 코스닥으로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상위주 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만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제가 오늘 방송 초반에 너무 킥킥거려서 죄송하고요. 오늘 이제 59분 이렇게 됐는데 마무리 지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나쁘지가 않아요, 여러분. 차분히 하시고 너무 엇박자 나는 매매는 지양하시는 거. 이게 추격하다 보면 엇박자가 나거든요. 그래서 변동성이 크지만 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그 큰 그림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면 비중 조절을 하시고 종목을 너무 자주 교체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좀 시장에서 외면받는 섹터들 가끔씩 준비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